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지고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스크루테이프라는 아주 베테랑 악마가 자신의 조카이자 초보 악마인 웜 우드에게 사람을 이렇게 타락시켜라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베테랑 악마가 초보 악마에게 사람을 이렇게 타락시키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아놓은 편지 형식의 소설이죠.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막 엄청난 대단한 일을 일으켜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건드려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흐름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사탄은, 악한 영은 우리에게 큰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이것보다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서 자꾸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게 함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구나. 그리고 또 동시에 사탄이 이 시선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시선에, 우리가 보는 것에 약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선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교란케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도 시선의 영향을 너무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편, 우리가 지금 앞서 살펴봤던 3편부터 이 7편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탄식하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은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는 시인의 고백들이 너무도 이 탄식 가운데 잘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 마지막 구절부터 이 시선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오늘 본문에 정말 이 시선의 전환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확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3편부터 7편까지는 계속해서 주변 상황에 따라서 탄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어제만 봐도 억울함에 대한 호소, 상황에 계속해서 쫓기고 있는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억울함 가운데서 호소하고 있는 그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7장 7편 17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유일하게 탄식시 중에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선의 전환이 찬양과 감사로 이루어지니까 오늘 시편 8편에 이러한 고백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찬양으로 많이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 중에 여러분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 잘 아시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찬송가인데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고 우리의 한숨이 우리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시선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가 자신의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찬양하겠다고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9절, 이 마지막 절에도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미상관의 구조라고 얘기하죠. 인클루지우 구조,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말합니다. 이 시인의 처음과 끝이 결국은 찬양이고 자신의 인생을 찬양으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엄청난 결단과 삶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시인은요, 계속해서 상황을 주목하고 내가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주목할 때는요, 계속 상황을 늘어놓으면서 한탄하면서 나아갔는데 결국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니까 멈춰서서 저 바깥에 나아가서 하늘을 보니까 자연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벌써 미국에 온 지, 우리 KCPC에 온 지 벌써 5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시간 동안 저에게 큰 변화가 있다면 저는 이 타운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늘 새벽을 깨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매번 나오기 힘들죠.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딱 나와서 멈춰서서 하늘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하늘로 저를 위로하심을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오늘 끝나고 나가셔서 한번 하늘 좀 보세요. 너무 바쁘게 막 가지 마시고 하늘도 보시고 하나님이 자연세계 가운데서 얼마나 자연의 옷을 막 바꿔가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꽃들로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자연세계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자꾸 주목하면요, 하나님이 자연세계에 감추어 주신 위로와 격려를 주목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자연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위로와 격려를 보고 큰 위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인이 그런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요, 멈춰서 하늘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엄이, 장엄한 놀라운 역사들이 이 열방 가운데, 온 땅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할 때 이 아름다웠다라는 이 단어는요, 탁월하다, 영광스럽다, 그러면서 다양한, 뭐 높다, 뭐 다양한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쫙 열거해서 보면요, 결국은 딱 하나 떨어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온 땅을 두루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성품을 주목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면서 2절 말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나 같은 인생을 통하여서, 나 같은 인생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권능을 세우셨다,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고백으로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계속해서 또 이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여러분 여기서 이 시적 표현을 가지고 주님이 이 창조세계, 이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손가락으로 직접 만드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문장이고요.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기서 베풀어 두셨다라는 이 표현은 달과 별을 제자리에 하나님이 딱 두시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역사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막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시선이 다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데? 자연의 이 위엄,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막 묵상하다 보면요, 나를 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나에게 주시고 만드셨는지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에노시라는 이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에 처음 나와요. 이 단어는요,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연약하고 너무 깨지기 쉬운 부족하고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한 우리에게 이 모든 자연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서 생각하다는 단어는 자카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한낱 깨지기 쉬운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기억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를 정말 방문하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돌보시다라는 표현이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얘기를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창조의 놀라우심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모습으로 이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 부족한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러면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영역이 7절, 8절 땅과 하늘과 바다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시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인간을 알게 되고, 인간을 또 주목하면서 인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시가 그 맥락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맨 처음에 주목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알 때요, 결국은 나를 알게 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시며,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까지도 돌보시나이까,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이까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 같은 인생을 주목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고백하게 되는 일이 9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며, 또 동시에 그런 하나님이 한낱 부족한 먼지와 같은 우리를 돌보신다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시편 8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시선이라는 이 찬양의 복음성가의 가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참 좋아하고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언제요? 주님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이런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작고 초라한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하늘을 한번 보세요. 들판을 한번 보세요. 나가면서 쭉 교회 길들을 좀 둘러보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감추어주신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깨지기 쉬운 부족한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억하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대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황과 환경 자꾸 주목하고 염려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